B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이 어제 홍콩 인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 법안이란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하원에 넘겼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상원 법안은 홍콩 내 인권 유린과 관련된 중국이나 홍콩 관리들을 제재하고 미국이 무역에서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매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 인권법안 통과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윌리엄 클라인 정무참사관을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베트남이 남중국해 경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쾌속정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오늘 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중국이 베트남 같은 주변국들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불법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위협하고 지역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며 갈등을 증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년 전 자국 해양경비대 소속 해밀턴급 쾌속정 한 대를 베트남에 인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들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이 나포했던 한국 국적 선박과 선원들을 모두 석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반군 소식통은 선박과 선원들이 어제 모두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 오후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역에서 한국 국적 준설선 한 척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예인석 두 척 등 선박 세 척을 나포했습니다. 선박에는 한국인 두 명 등 모두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후티 반군 측은 어제 낸 성명에서 해당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해 나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반군 측은 로이터통신에 법적 절차를 거쳐 선원들과 배를 모두 풀어줬다면서 이는 한국과 후티 반군 정부 사이의 친분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엔은 이란이 반정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루퍼트 콜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이란 당국의 시위대의 실탄 발사 등 과도하게 대응하지 말고 인터넷 접속을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이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경제 제재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시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상황을 더 나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에서는 수도 테헤란 등 몇몇 도시에서 기름값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 과정에서 21개 도시에서 최소한 106명이 사망했다는 믿을만한 보고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볼리비아 군과 경찰이 엘 알토에 있는 가스공장 봉쇄를 풀기 위해 어제 장갑차와 헬기를 투입했습니다. 에버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수도 라파지에 가스를 공급하는 센카타 공장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경의 진압 시도에 맞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최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멕시코로 망명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과 수입이 지난달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10월 수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2%, 수입은 15%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일본의 수출은 지난 3년 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입도 많이 줄어든 덕에 일본의 무역 수지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기간 수출은 606억 달러, 수입은 약 605억 달러였습니다. 교역 대상별로는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 기간 대미 수출은 11%, 수출은 17% 감소했고 대중 수출은 10% 줄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교역이 41%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전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뇌물이 가장 성행하는 부패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국제 뇌물 방지 단체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잇따른 강경 메시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연말 시한 안에 미북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연이은 북한의 대미 경고 메시지에 대해 압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양측 사이에 상당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만큼 당시 북한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라는 전방위적 대미 압박이란 겁니다. 전문가들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시간 게임에서 쫓기는 건 북한이라며 미국과의 협상 국면이 파기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좋을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군사훈련이 북한에게 지금 그렇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명분만 있으면 그 명분으로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훈련 중단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협상에 나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더 큰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야기는 결국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미국이 받아들이라는 압박 전술을 볼 수 있어요.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모 교수는 미국이 기존 입장을 어느 정도 후퇴시켜 새로운 협상 방안을 들고 나오면 대화에 임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국내 정치는 물론 한일 관계, 미중 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살피며 자신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관대한 반응을 보이면서 어떻게든 북한을 협상에 끌어들여 성과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온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는 일단 북한이 원하는 건 대북 제재 해제라며 미국이 입장 변화를 보일 때까지 이러한 전방위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유지를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미국에게 자신의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데드라인을 세워놨기 그 미국이 만일에 진행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다른 식의 방향을 찾아야 되거든요. 김정은도 부담스럽죠. 트럼프랑 기껏 개인적인 관계를 잘 터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그런 걸 참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야기는 해놨는데 그대로 가자니 체면도 안 서고.
임 교수는 미북 정상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보단 서로 체면 차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이 북한 비핵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연말 시한 내에 미북 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양측 모두 비핵화에 대한 모종의 성과를 도출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양 정상 사이에 아직은 케미가 맞고 신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측도 이게 이제 완전히 결렬된다는 것은 또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남은 기간에 노력해서 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자.
조한범 박사도 협상 시한이 지난다고 해도 북한이 선뜻 도발 카드를 사용하기엔 쉽지 않다며 미북 실무 협상은 물론 내년 초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북 추가 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반응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북 관계 변환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 이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튿날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에게 무익한 그런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북한이 회의적 반응을 내놓은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주로 비난했던 북한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섰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19일 미한 연합 공중훈련 취소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전날 김영철 아태 위원장 명의로 또 담화를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퇴짜를 놓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었다며 북한과의 협상 진전을 자랑한 바와 같이 북한은 자신들이 한 것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받은 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이 트럼프를 냉대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독재자들과 거래를 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방적인 정책은 그 독재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신문은 앞서 18일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 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거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으로 상정하지만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살 의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북한이 그동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이 미북 대화의 진전을 막아왔다고 비난했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3일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도 북한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대통령이 자랑할 거리를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외교적 냉대를 군사력 과시로 확인시켜줬다며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선의의 조치라며 연합 공중훈련을 취소한 바로 다음 날 김 위원장은 공군 훈련을 시찰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지난 1년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대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한 찬사를 쏟아부어 왔다면서 그런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잽을 넣으며 북한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정책 성과를 부를 만한 향후 회담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미국 A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 의사를 내비친 것에 대해 북한이 세게 반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라며 곧 보자는 트윗을 올린 뒤 하루도 채 안 돼 나온 것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ABC는 또 미북 정상 간 세 차례 만남이 있었지만 어느 것도 두 나라를 만족시킬 만한 비핵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미국과 한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취소했다는 발표를 북한이 차갑게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담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 이상이 주어질 것으로 확신한 뒤에야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을 겨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자신들과 달리 미국의 노력이 미진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두 나라가 서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함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18일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고문의 이런 발언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약속을 지킨 것과 달리 미국의 노력은 여기에 못 미치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이 정상회담을 전후해 두 나라 관계의 진전으로 보일 만한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군 유해 송환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약 두 달 후인 지난해 8월, 북한은 미군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당시 미 수송기가 직접 북한 원산으로 날아가 미군 유해를 이송했고, 이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한 유해 송환식이 하와이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당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풀려난 것도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항목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지난 2년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단됐고 북한 스스로 폐기를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조치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유해 송환과 무기 실험 중단 등 북한이 취한 조치를 언급하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취한 조치 중 비핵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행동은 아직까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의 노력도 적진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 유예 조치는 그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크게 내세울 수 있는 조치로 꼽힙니다.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워게임, 즉 전쟁훈련이라고 부르며 이런 훈련이 북한에 매우 도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we're negotiating a very comprehensive, complete deal, I think it's inappropriate to be having war games.
So number one,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환경에서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연합 군사 훈련과 관련한 조치는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4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미국과 한국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일부 중단하거나 축소해 실시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미 국방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그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유예한다고 발표했고 이후에도 비질런트 에이스 등 대부분의 미한 연합 군사훈련들을 크게 축소하거나 중단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17일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은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이름만 바꿔 축소된 형태로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의 지도자와 세 번씩이나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로 북한이 얻은 이득이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김 위원장을 치켜세우는 모습을 자주 연출했고 북한이 수차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약속이나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말로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최근 미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 해커들의 소스코드를 공개한 건 북한의 책임을 물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랜트 슈나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사이버안보정책 담당 선임국장은 19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양상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pose a significant cyber challenge. You know, they become more and more brazen.
슈나이더 선임 국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VOA의 질문에 지금 당장은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 아니지만 계속 역량을 키우면서 중대한 사이버 도전을 가해오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간첩 행위뿐 아니라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정권 자금 충당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 정권 수립일인 지난 9월 9일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인 히든 코브라의 악성 코드 샘플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슈나이더 선임 국장은 강연 뒤 VOA에 당시 조치는 북한의 귀책 사유를 물리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We want to do for very deliberate reasons, right? And there are certainly times where doing attribution is helpful.
악성 프로그램의 샘플 공개는 가해자의 익명성을 파헤치고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잠재적 억지력 관점에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I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with North Korea necessarily, but it is certainly an approach.
슈나이더 선임 국장은 북한이 반드시 행동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유효한 접근법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악성 샘플 공개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일 지소미아 중단이 미국의 사이버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사이버 영역에서 동맹국 간 정보 공유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Yes, we have to work together with like-minded countries to be able to combat the malicious actors.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 간 정보 공유와 긴밀한 공조는 북한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 존재들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슈나이더 선임 국장은 2016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신설된 연방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C 소직도 겸하면서 백악관과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등 정부기관 간 연락책 역할과 함께 전반적인 사이버 전략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엘리엇 앵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요구가 미한 동맹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하원 외교위 아태소의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분담금 약 50억 달러는 협상용일 뿐이라며 미한 동맹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일 갈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약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f this is true, then it's certainly something that has the potential to hurt the alliance, and I think that's very, very foolish.
앵겔 위원장은 18일 VOA 같이 밝히며 미국의 이런 요구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며 자신이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를 지지한다면서 최종 금액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support his demands of asking more. We'll see what the final number is. I know you've got to have a starting point. That's a starting point.
분담금 증액을 기대하면서 낮은 금액을 부를 순 없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 약 50억 달러는 협상을 위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President Trump's a businessman and you can't ask a lower number and hope to go higher.
다만 이런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준다며 주한미군 방위비는 미국의 큰 비용이고 우리는 한국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동료 의원들과 검토해 볼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의회 비준 동의 요구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한 동맹의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한일 갈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s other things that are underlying the alliance, and it's the rif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You know, that trilateral alliance between
앵겔 위원장과 요호 의원은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실수라며 한일 과거사 문제는 이해하지만 모두가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a mistake. I think that we should be, you know, again encouraging our friends and allies to.
미국의 동맹 파괴를 원하는 적국들이 많기 때문에 동맹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 의원도 지소미아 종료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라며 정보 공유 지속은 역내에 필수적인 것이고 이런 협력의 약화는 동맹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at's something we'd rather not see. I mean, I think that's very vital to the region to keep that intelligence sharing.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 의원은 한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한일 균열은 양국에 매우 중요하지만 다소 사소한 것을 둘러싸고 시작됐다며 쉽게 바로잡았어야 할 문제가 매우 호전적인 상황으로 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is rif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tarted over something kind of minor. You know, to the countries it was very important. And I don't want to discount that.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미국이 고위급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앵겔 위원장과 달리 요호 의원은 미국은 촉진 역할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an only facilitate that. And that's something they have to work out internally, but I would hope.
또 미국의 이런 촉진 역할은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공격성과 북한의 위협과 같은 임박한 문제들에 시선을 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앵겔 위원장과 요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북한이 12월 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며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부터 요구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이 이제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really don't care about him because his country and his stewardship of his country.
앵게리 원장은 북한은 원래 미국에 악의적이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말은 사실 신경 쓰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너무 관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또다시 만나 얻을 건 별로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추가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에게 달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depends on what Kim Jong-un does. If he does something foolish and when the year end comes, when he is threatened to do something or else, you know, if we don't have...
만약 김정은이 연말에 무언가 어리석은 것을 한다면 3차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 의원은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중국, 이란과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미국이 과연 연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결렬로 끝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증액 규모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액수는 규정하기 어렵겠지만 미 의회가 정한 수준에 한국이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Congress is required that Korea pay half of the operations and maintenance costs.
베넷 연구원은 19일 VOA에 의회는 한국의 운영 유지비의 절반을 낼 것을 요구해왔다며 과거 한국은 이보다 조금 덜 냈지만 이에 상응하는 수준을 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합리적인 증액 규모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3에서 4% 이상의 인상을 언급하면서 그 이상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istorically, what has traditionally been given up by South Korea out of its budget when pressed has been its equipment acquisition.
베넷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압박을 받았을 때 한국이 주로 포기했던 부분은 장비 구입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시스템 중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참모 출신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항목들에 대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길어져도 협정의 공백 상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on the South Korean side, you know, they are investing in their military, they're increasing their defense spending, and of course things like the OPCON transition.
한국은 군대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국방비를 늘리고 있으며 전작권 전환 문제는 분담금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데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이 국방비를 더 늘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미국이 기존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원칙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할 경우 한국 국회는 비준 동의를 거부할 것이라며 새로운 합의는 반드시 한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은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과다하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기존의 다른 합의들과 형평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fair to look at other, you know, NATO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hat we have and
나토나 다른 국제 합의들을 살펴보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합의들에 부응하는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또 한국이 다른 동맹이나 파트너보다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아주 좋은 출발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 방위비 협상은 이전에도 많은 굴곡이 있었다며 두 나라가 협상을 통해 중간점을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더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는 에스퍼 장관은 어제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이날 서울에서 미국과 한국 측이 이틀째 벌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로 끝난 이후 나온 겁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무부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협상 상황과는 상관없이 미국과 한국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자신이 직면한 도전 과제는 미국과 한국이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갖춰 북한의 나쁜 행위를 막고 만약 이에 실패할 경우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낼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충분히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팔 당국이 자국 내 북한 국적자 33명을 네팔 영토 밖으로 내보냈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비자 없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들은 이민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네팔 당국은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내 북한 국적자 처리 현황에 대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팔 이민당국은 지난 10월 31일자로 북한 국적자 33명을 네팔 영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네팔 당국은 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비자 만료 시점이 10월 31일이었다며 이후 불법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들에 대해서는 이민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당국은 북한 국적자들이 투자한 사업체들에 대해서도 올해 8월 15일 전까지 사업 폐쇄 절차를 시작하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3년 동안 주로 네팔의 병원과 호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네팔에 불법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의 규모에 대해 유엔 주재 네팔 대표부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팔이 안보리에 대북결의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보리가 보고서 제출을 명시한 대북결의는 1718호부터 2397호까지 총 8개이며 북한 노동자 송환에 대한 중간이행 보고서까지 합할 경우 9개입니다. 네팔이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 송환 중간이행 보고서, 즉 결의 2397호 8항에 대한 보고서로 앞선 결의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제출한 바 없습니다. 한편 네팔의 중간이행 보고서 제출로 유엔에 북한 노동자 송환 보고서를 낸 나라는 모두 45개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간 보고서에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명시한 나라만을 놓고 볼 때 북한으로 되돌아간 해외 노동자는 약 2만 3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를 송환한 나라는 러시아로 자국 내 3만 23명의 노동자 중 1만 8,533명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9월 북한에 정제유 2,136톤을 공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웹사이트를 통해 러시아가 9월 대북 공급량을 이같이 보고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은 2만 5,702톤, 약 20만 3,045배럴입니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1만 2,500톤과 합산하면 두 나라가 올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3만 8,202톤, 30만 1,795배럴입니다. 이는 안보리가 정한 북한의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6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유엔의 북한 현지 농작물 수확량 조사가 올해도 무산됐습니다. 6년째 북한 주민들의 정확한 식량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마리오 자파코스타 국장은 19일 VOA에 올해 북한 현지에서 유엔의 작황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작황조사를 위해 북한의 실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FAO 관계자는 VOA에 현지 조사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과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WFP와 FAO가 북한에서 긴급 식량 안보 평가를 실시한 이후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 10월에 작황조사를 실시할 것을 유엔이 제시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파코스타 국장은 북한 현지 조사 없이는 구체적 현황을 아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ot going and relying on some remote sensing information, we have to make our best estimates using what we have.
원격 탐사 장비와 고해상 사진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현지 활동을 통해 교차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는 가용한 자료를 이용해 최선의 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1995년부터 매년 한두 차례 실사단을 북한에 파견해 작황과 식량 안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반복 조사는 2000년대 들어 네 차례 중단되기도 했지만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3년 연속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올해까지 북한 당국의 요청이 없어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작황조사는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추수 직전이나 추수 시기에 실시됩니다. 실사단은 현지 관리들과 협동농장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확 또는 재배 중인 곡식을 점검해 수확량과 식량 부족분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아울러 식량 사정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병원과 개별 가구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식량 섭취량과 확보 경로,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합니다. 다만 작황조사는 6년간 중단됐어도 올해 3월 29일부터 보름간 긴급 식량 안보 평가는 실시됐고 유엔은 이 자료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북한이 올해 수확량 조사는 거부했지만 식량 안보 조사는 내년에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에 전반적인 이제 북한 그 작황이 나쁘다면은 주로 이제 식량 소비 측면에서 한번 북한을 들어가가지고 한번 조사를 하는 뭐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생산 관련되는 자료는 북한 당국이 준 자료를 쓰고 소비 측면에서는 FAO가 어느 정도 현지 조사 형태.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올해 수확량이 예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AO는 식량 안보와 농업에 관한 조기 경보 4분기 보고서에서 2019년 상반기 내내 극심한 가뭄 현상이 지속되고 9월에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북한의 올해 농작물 생산량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지구관측 국제농업 모니터링 그룹도 조기경보 작황 모니터 11월호에서 올해 불규칙적인 강우량과 낮은 저수율 때문에 곡창지대인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지역의 곡물 수확량이 예년 평균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뇌물이 가장 성행하는 부패국가 중 하나라고 국제뇌물방지단체가 밝혔습니다. 뇌물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나 또 이를 감시하려는 민간단체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에 본부를 둔 국제뇌물감시 민간기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이 최근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200여 나라의 뇌물 등 부정부패 행위를 포괄적으로 측정해 500여 다국적 기업들에 제공하는 이 기구는 북한의 뇌물부패 정도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한 이 단체 지수에서 북한은 86점을 받아 200개 국가 중 198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보다 뇌물 등 부패가 심각한 나라는 94점을 받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92점을 받은 남수단뿐이었습니다. 특히 뇌물에 대한 정부의 억제 노력과 민간의 정부 감시 노력은 각각 최악의 점수인 100점, 투명성은 89점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 알렉산드르 레이그 대표는 19일 BOA에 북한은 효율적인 반부패 집행체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들의 권력 남용에 대한 기소와 지역협력 점수는 가장 낮은 바닥권이고 북한 정부의 반부패 정책 강도 역시 세계 최악 수준이란 겁니다. 아울러 이런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대응할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아 뇌물이 만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올해 새롭게 제시한 뇌물 위험 유형에서 뇌물 방지 집행 노력이 없는 강력한 권위주의 독재 정부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뇌물 등 부패가 가장 적은 깨끗한 나라는 4점을 받은 뉴질랜드가 차지했고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영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18점을 받아 15위, 한국은 24점으로 23위, 일본은 25점으로 25위, 중국은 59점으로 세계 133위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예, 그럼 김영권 기자와 함께 보고서의 의미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의 부정부패 수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고서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작성된 겁니까?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 뇌물 위험도를 측정한 겁니다. 특정 국가에 투자하거나 사업할 때 뇌물 상황이 어떤지, 그에 따른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표준을 설정해 기업에 자문하는 역할을 병행합니다. 여러 국제기구 자료는 물론 제휴한 500개 다국적 기업들의 변호사들과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작성하기 때문에 신뢰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평가는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이 단체가 2014년부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북한은 2016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이때 66점으로 128위, 2017년 82점으로 197위, 2018년 작년엔 81점으로 195위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두 계단 더 내려간 겁니다.
2016년과 올해의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북한 내부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정보가 제한된 국가들에 대한 이 단체의 평가 방식이 변했기 때문이란 게 레이그 대표의 설명입니다. 2016년엔 너무 광범위한 기술을 사용해서 극단적인 차이를 가릴 수가 없어 북한에 대한 평가가 현실보다 좋게 나왔지만 2017년부터 보다 정확한 평가 기법을 동원해서 정정했다는 겁니다.
뇌물 등 부정부패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유엔 반부패협약에 따르면 뇌물은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부정부패의 전형, 사회 발전을 막는 병폐 요소로 정의합니다. 뇌물이 법치를 막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관리들의 비리를 조장해서 공정한 경쟁을 막고 사회 정의와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주범이란 겁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지난 5월 권리의 대가란 제목의 북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만연된 뇌물의 심각성을 자세히 지적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지적했습니까?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식량권, 의료권, 거주권, 노동권, 이동의 자유권은 보편적, 양도 불가능한 권리지만 북한에선 이런 권리의 향유 여부가 개개인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니얼 콜린즈 유엔 인권관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The report finds that in effect this threat of arbitrary arrest and the harsh consequences that follow provides
관리들의 체포와 가혹한 처벌 위협이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강력한 수단으로 북한에선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사와 무역, 나라 안팎을 이동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국에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북한에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헌법과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어떤 권고를 하나요?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의 레이그 대표는 북한의 경우 개선을 위한 기본 구조조차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바르게 작성된 반뇌물방지법, 또 잘 훈련된 법집행요원들, 중립적인 판사들, 그리고 예상 가능한 처벌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조달 과정의 투명성, 내부 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언론의 독립성, 시민사회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혹독한 상황을 볼 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 내 뇌물 등 부패가 세계 최악 수준이란 새 보고서와 그 실상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여행 시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꼽혔습니다. 여행객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수인성 감염과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 의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인 International SOS가 18일 여행객들이 주의해야 할 지역을 표시한 2020 여행 세계 지도를 발표하고 북한을 여행 시 안전이 우려되는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북한은 특히 의료 안전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니제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예멘, 이라크, 에리트레아, 기니 등과 함께 의료 안전 고위험국으로 꼽혔습니다. 인터내셔널 SOS는 북한 등 의료 안전 고위험국들의 여행객을 위한 의료 체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1차 진료와 응급치료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여행 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의료 혜택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벼운 질병에도 양질의 처방약을 구하기 어렵고 여행 중 식중독과 수인성 감염, 말라리아나 콜레라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에도 노출되기 쉽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전염병과 환경, 응급의료체계, 외상 데이터, 의료 서비스 질과 언어, 행정 장벽 등 의료 안전 분야 평가 대부분 항목에서 고위험국 가운데서도 평가가 가장 낮은 의료 사각지대로 꼽혔습니다. 반면 여행 시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이 선정됐습니다. 북한은 여행 안전 분야에서는 중간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내전과 테러 위협 등에 의해 여행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 지역을 분류한 이 평가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브라질, 인도, 터키 정도의 안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쟁과 테러 위험이 상존하는 리비아와 소말리아, 예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은 여행하기 가장 위험한 나라로 분류됐고 최근 정치적 불안과 사회 갈등으로 시위가 격화된 홍콩과 칠레, 베네수엘라 등은 여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표시됐습니다. 반면 가장 안심하고 여행을 떠나도 좋은 나라로는 스위스와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고 미국과 한국, 일본도 안전한 여행국으로 꼽혔습니다. 인터내셔널 SOS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전 세계 214개 나라에서 선정된 1,300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테러, 폭동, 정치적 충돌과 전쟁 불안, 사회 갈등, 자연재해, 질병, 의료 등의 항목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여행 우려국으로 분류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해외 미국 시민의 안전은 국무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면서 미국 시민들에게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한 것은 북한의 심각한 체포와 장기 억류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갱신한 여행 경보에서 북한을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4등급 국가로 분류했으며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가장 크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거의 지원할 수 없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지자 북한에 특별 여행 금지 조치를 발효해 미국인의 여행 등 방문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효상진입니다.
영국 내 탈북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폭압적인 진압을 중단할 것을 홍콩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홍콩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홍콩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콩 정부가 북한 정권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영국 내 탈북민들이 18일 밝혔습니다. 영국 내 탈북민 단체인 영국 탈북민 커뮤니티는 이날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보낸 성명에서 격화되는 홍콩 시위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홍콩 이공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 세계 민주시민들과 정부들에게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탈북민들에게는 가차없는 탄압과 구타, 고문, 표현의 자유 금지 등 공산 독재 국가에서의 정신적 상처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탈북민 커뮤니티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박지연 진검다리 대표는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홍콩 정부의 폭압적인 시위 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 시위에 나선 사람들과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폭압 정치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북한처럼 북한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이제 줄 것을 이제 홍콩 정부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 탈북민 커뮤니티는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공산 독재 아래 6,500만 명의 중국인들이 목숨을 잃고 김씨 일가의 독재 아래 35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기아로 숨지는 동안에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누린 홍콩에서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2,400만 북한 주민들을 포함해 전 세계가 홍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시위자들은 홍콩의 희망이자 내일 미래라며 이들을 죽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지현 대표는 홍콩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홍콩인들이 그 자유가 바로 우리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 불씨가 어느 날에는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박 대표는 앞서 홍콩 주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17년 홍콩 의회가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이 지금 같은 상황을 맞았을 때 탈북민들이 연대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북한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콩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만의 경우 저희가 침묵을 한다면 안 되겠죠. 저희도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일어서서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분들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법 개정을 계기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범죄인 송환법이 통과되면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중국에 송환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경찰은 시위대가 모여있는 홍콩 이공대학을 포위해 며칠 새 약 1,100명을 체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예, 북한에는 훌륭한 권리장전이 담긴 헌법이 있지만 모든 권력을 독점한 지도자에 의해 아무 쓸모없는 종이장이 돼버렸다고 미 연방 대법관이 말했습니다. 이 헌법의 올바른 체계에 의해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미국과 달리 북한은 독재자가 헌법 위에 군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닐 고서치 미 연방 대법관은 지난 16일 보수 성향 법률가 단체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가 주관한 미국 변호사협회 강연에서 미국 헌법의 권리 장전을 설명하며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북한이 매우 훌륭한 권리 장전을 갖고 있고 무상 의료와 교육, 여가권 등을 모두 제공하고 있어 미국 헌법상의 권리 장전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을 가진 극단적 지도자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력이 한 명의 극단적인 개인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권리 장전을 갖고 있어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달리 미국은 헌법의 올바른 체계와 구조에 의해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만든 제임스 메디슨조차 처음에는 권리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이르는 미국의 권리 장전은 연방정부의 권력을 제한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으로 표현과 언론, 종교, 집회 자유 보장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지난 2017년 상원의 대법관 인준청문회 때도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헌법이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권리 장전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So we have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horizontally and vertically. But our founders were very suspicious and very jealous of their liberties.
미국을 건국한 선조들은 항상 자유를 의심하고 갈망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수평적, 수직적 삼권 분립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권리 장전을 추가해 시민의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 2017년 미 하원 청문회 증언에서 북한 체제는 미국과 달리 헌법 위에 당과 수령이 군림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or instance,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llows the freedom of belief. But in North Korea is a society where the constitution does not prevail.
태공사는 북한에서는 헌법이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교시와 노동당 규약 등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일반화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날 강연에서 공화국이란 시끌벅적해야 하며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다른 의견에 얼마나 귀 기울일 줄 아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국에는 관용 이상의 정신이 필요하며 반대편도 나만큼 조국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남부 명문사립 에모리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86년 11월 20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을 공식 시인합니다.
1년 반 전 레이건 정부는 레바논 내 친이란 과격 무장단체에 납치된 미국인 인질 석방 주선을 대가로 고성능 미사일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란은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국으로 묶여 있었고 인질 석방을 위해 테러범들과 흥정하지 않는다는 미국 외교의 대원칙을 깬 동시에 반군에 대한 군수 지원을 금지한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대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무기 판매 스캔들은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에드윈 미즈 미 법무장관의 폭로로 더욱 가열됩니다. 미즈는 레이건 행정부가 무기 판매 수익금을 니카라과의 반정부군인 콘트라 반군에 지원했다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미 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합동청문회를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11월 조사위원회는 무기 수익금을 콘트라 반군 지원에 전용했다는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합니다. 1910년 11월 20일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8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28년 러시아의 한 명문 백작 가문에서 태어난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던 중 대학 교육에 실망해 학업을 중단하고 농촌 계몽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계몽 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톨스토이는 군에 입대했고 이때 소설 유년 시절을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대 때 러시아 문학의 3대 걸작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대작 전쟁과 평화를 집필합니다.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입을 중심으로 러시아 사회를 그려낸 전쟁과 평화는 러시아와 유럽 문학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후 톨스토이는 안나 까레리나와 부활을 포함한 수많은 작품을 집필합니다. 말년에 톨스토이주의라는 사상을 체계화하면서 모든 세속적인 것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던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하지만 1910년 11월 20일 8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3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